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데이비드 그레고리의 책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읽고 함께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데이비드 그레고리 작가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곧 신에게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가치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가치관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항상 죄만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선한 일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살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는가,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는가를 가지고 평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선한 일을 악한 일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라면 신에게 선하다고 인정을 받고 악한 일을 선한 일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라면 신에게 악하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이 10개이고 악한 일이 8개라면 나의 선함은 2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종교에서는 이런 이유로 선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여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아놓지요. 이 책의 주인공 닉과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됩니다. 이슬람이 믿는 알라신은 사람이 착한 일을 충분히 했다면 나쁜 짓 정도는 너그럽게 봐주고 천국으로 가게 해줄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관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몇 년 전 캘리포니아 로컬 길에서 육중 추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40마일 규정 속도의 로컬 길에서 니콜 린튼이라는 한 여성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30마일로 달려 다른 차 6대와 충돌하는 큰 사고였지요. 워낙 빨리 달렸기에 이 사고로 인하여 6명이나 사망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임산부와 이제 한 살이 안 된 아기도 있었지요. 사고를 낸 니콜 린튼이라는 여성은 6건의 살인과 5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이 알려지며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였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평소 병원에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방금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간 그 삶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이 악한 일을 한 것보다 더 많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니콜 린튼이라는 여성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녀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통해 도움을 주고 살리는 데에 기여한 사람이 여섯 명보다 더 많다면 그녀의 죄는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녀가 살린 사람이 죽인 사람보다 더 많으니 그녀는 무죄가 되는 것입니까? 만일 캘리포니아의 재판정에서 그녀가 평소에 사람을 살린 일이 많으니 이번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것은 눈감아주겠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판결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도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느냐며 항의하지 않을까요? 정의라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한 상이 있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을 덮는 것은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재판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일입니다. 책 속의 닉에게 예수님은 작은 명함을 하나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닉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을 하나 고르라고 합니다. 닉은 마더 테레사를 고르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성녀로 추앙받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닉에게 이번에는 닉이 생각하는 최악의 인물을 고르라고 합니다. 닉은 히틀러를 꼽습니다. 예수님은 닉에게 그 작은 명함의 가장 위쪽에 마더 테레사를 적고 가장 아래쪽에 히틀러를 적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닉 자신은 그 사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생각해보고 적으라고 하십니다. 닉은 잠시 고민합니다. 만일 마더 테레사 근처에 이름을 적으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를 히틀러 근처에 갈 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디쯤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넣으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닉과 같은 곳에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닉은 자신의 이름을 중간에서 약간 위에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인간성을 판단할 때 평균보다 약간 위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신은 성인 군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학살자 같은 악인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닉에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더 테레사, 닉 그리고 히틀러의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명함을 세로로 세우시더니 이 카드가 시카고에 있는 시어스타워 맨 아래 주춧돌 위에 놓는다고 가정해보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은 그 타워 꼭대기인 100층 높이에 있다고 하시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는 지극히 악랄했고 마더 테레사는 커다란 자비를 베풀었으니 둘의 차이는 큽니다. 그렇지만 마더 테레사가 행한 나름의 덕행 역시 하나님과의 격차를 메우기엔 히틀러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고 각자 나름의 공과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요. 결국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체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말입니다. 온전한 선, 온전한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기준은 티끌만한 죄도 악함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며,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선한 일들이 나의 악행을 덮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서기관과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요 사실 다 누구나 이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새해 소망을 짜죠. 그리고 새해 계획도 짜고 제가 항상 짜는 계획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0kg인데요 저 뭐 이루지 못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이뤘어요. 다시 도로아불타불이 돼서 그렇지 작년에도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꼭 올해는 10kg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유지까지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제가 마이너스만 아니라 좀 유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동일한 한 가지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일한 소망일 겁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이전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는 것,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다 여러분의 소망이시죠? 저는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이 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사람,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그 본문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나은 성도, 더 나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가 필요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종류는 죄인들이 나옵니다. 죄인들. 또 다른 한 종류는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들이 나옵니다. 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사실은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달라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이 그림처럼 예수님 밖에서 손가락질하며 예수님 어떻게 저런 자들과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비난하는 자들로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등장인물인 죄인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또 다른 등장인물인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또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하나인 세리인 레위, 세리였거든요. 레위라는 이 제자를 부르는데요, 이 세리였던 레위는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나 따릅니다. 세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 죄인이었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누구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근데 여러분 이 밑줄 친 그 한번 봐보세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제자들과만 식사를 같이 했는지 아십니까? 밑줄 친데 보이시죠?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가장 제 마음에 와닿던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요, 예수님께 나갔던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리와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의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두 부류. 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저런 사람들입니까? 우리 다 성장하고 싶어해요. 더 나은 성도가 되고 싶어해요. 더 나은 올해를 갖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더 나은 새해, 더 나은 성도를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것,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과 더 동행할 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분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봐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셨나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자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사실은 기독교는 은혜가 없어요. 기독교회는 사실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자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막 성령의 체험했다라는 사람 말고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여러분 때론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놀릴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놀리고, 이번에 새로 만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놀렸는데, 그 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울보 목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운대요. 근데 새로운 그 가정들이 그러더라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울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근데 왜 울까요? 뭐 애플에서? 맞아요. 저 애플에서 울겠죠. 근데 애플에서 우는 거 그래서 제가 울까요? 맞아요. 저 드라마 보고도 우는데요. 제가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 안에 분명히 자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전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봐보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Where sin abundant, grace abundant much more.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이 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돼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고백을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도덕적인 죄를 생각해요. 윤리적인 죄를 생각해요. 도덕질한 걸 생각해요. 예전에 잘못한 걸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였다면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 그 강도를 썼겠죠. 바라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동시에 했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동시에 했던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고백한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거, 내 인생의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공식이에요. 여러분이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선하심을 맛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한 해가 마지막 그 마치는 그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성경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죄인이기 때문에 죄진다고 얘기해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해요. 다 무익해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죄인의 고백이에요. 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Apart from you, I can do nothing. 저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죄인의 자각이에요. 이게 죄인의 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싸웠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나 그분 없으면 안 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죄인의 자각이고요. 이게 죄의 고백이고요. 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갔네요. 이게 죄인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저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죄인의 자각이에요. 이것이 되는 사람만이 구경꾼이 아닌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식사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 죄인의 자각됨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정말 식사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분이 차려주신 풍성한 잔치상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또 이 꼭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는 마음.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인데요.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헌옷과 생배이고 또 하나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예요. 여러분 생배는 뭐냐면 문자 그대로 새 옷, 새 천을 얘기합니다. 한 번도 손질하지 않은 새 천. 이런 거예요. 이 새 천을 헌옷에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요즘은 괜찮아요. 왜냐면 요즘 옷들이 잘 나와서 세탁을 해도 그렇게 줄지 않는데 예전 옷만 봐도 세탁만 해도 옷이 어떻게 돼요? 줄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맞는 옷을 샀는데 세탁을 하고 놨더니 쫄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예전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새 옷은 확실히 하고 나면 확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새 천을 헌옷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걸 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줄면서 헌옷을 잡아당기면서 옷이 더 찢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요. 여러분 다 만들어진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제 막 만들고 이제 막 집을 짜서 이제 막 발효시키려고 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새 포도주를 발효시키려고 딱 넣어놓으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와서 가스가 팽창해서 헌 부대에 넣으면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터져버리는 일이 생긴대요. 그래서 새 포도주, 이제 막 즙을 짜고 이제 막 이 새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꼭 새 부대에 넣어야 팽창해도 터지지 않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면 새 거와 헌 것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거와 헌 것은 서로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살아간 지가요 14년이 넘어서 이제 15년 차가 됐어요. 15년 차가 됐는데 미국을 살아가면 우리가 꼭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미국 이민 와놓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왜 실패하는 걸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이민 와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옛 습성, 옛 것인 한국 문화와 한국 정서와 한국 것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도 스트러글링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거를 버려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 기다림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전 지금도요 메일 하나 보내놓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요. 답이 안 와도 답장하지 않아요. 이게 조급, 이게 빨리 저도 알고 싶은데 조급해 죽겠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처럼 아니 이거 이 공기관가 가서도 이게 빨리빨리 이거 왜 못하는 거야? 만약에 승질을 내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국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은요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근데 여긴 밀어붙여도 절대로 되지 않아요. 다 절차가 있어요. 만약 내가 한국식을 생각해서 그냥 막 밀어붙인다면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적응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 왔다면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건 한국적인 생각, 한국적인 정서, 한국적인 문화들을 버려야 이 미국에서 여러분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은 세상에 있었던 자인데 세상에만 속해 있던 자인데 세상 나라 사람인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올드 그 자아,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올드 그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버릇들, 습관들을 버려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시민권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유명한 이 학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평생을 관찰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요 저에게 정말 참 너무나 귀하게 와닿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는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겐 누구나 다 오답 노트가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목표를 삼아서 저처럼 아까 마이너스 10kg, 그리고 10kg 유지하기 이게 아니라 왜 내가 10kg를 못 뺐을까를 연구하고 내가 10kg를 빼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지를 발견해서 그거를 버리는 습관을 갖는대요. 그 버리는 목표를 갖는대요. 자신이 나아가게 하지 못했던 옛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그걸 버려가며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것은 지나고 쓰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버리는 훈련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옛 자아가 뭐가 있는지, 옛 습성이 뭐가 있는지, 옛 습관이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올 한 해 그것을 벗어버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많이 읽기, 통독하기 이게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잡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습관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고민하며 발견하셔서 진짜 새 사람 된 그 나라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기도를 오늘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 생각은요, 관점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새 포도주를 얘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금식 논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으세요? 이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이 왜 이 논쟁을 물어봤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물어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금식해야 그들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금식을 해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을 해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라 아니라 금식을 해야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너희는 벌써 의인이 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 관점의 전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버려야 되는 옛 습성 중에 하나는 관점,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 왜 보세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고민해보고 가보세요. 여러분 말씀 왜 보십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십니까? 말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정말 레디컬하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질문하고 돌아가고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왜 하세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더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속한 자로 말씀과 기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지면 안 됩니까? 새 포도주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 대한 관점도 변해야 돼요. 왜 죄 지면 안 돼요? 죄 지면 여러분 멸망받으니까요? 심판받으니까요? 죄 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여러분 죄 지면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죄 지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관점을 전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심판받을까 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죄는 성도인 여러분 앞에 수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 여러분에게 죄는 명예스럽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도요, 죄 진다고 여러분 구원이 탈락되거나 하지 않아요. 죄 져도 하나님 용서해 줄 거예요. 죄 져도 여러분 구원 받아요. 여러분의 죄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심판받을까 봐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지면 하나님께 벌받을까 봐 우리는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포도주가 된 내가 죄를 지으면 수치이기 때문에, 명예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 발버둥치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의 전환과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오늘 기도하며 발견하셔서 버리고 가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올 한 해 여러분이 더 나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은혜로운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 그래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통회하는 그 마음, 죄인이라는 자각되는 그 마음, 그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자각, 그러기 때문에 옛 것들을 버리는 그것 습관이, 그 삶의 패턴이 여러분의 2024년 한 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봉사자분들의 손길을 거쳐 깨끗한 음질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자금 제거, 볼륨 작업 등에 도움을 주실 편집 봉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봉사하실 수 있고 집에서 컴퓨터로 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드라마 3일편 진행의 박윤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왕에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진실로 존경하여 따르는 군인, 이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 그리고 친한 친구이며 신하였던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 므비보셋의 신하 시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다윗 앞에 나왔지요. 바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나왔던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친척으로 자기 집안의 왕권이 무너지고 다윗의 새 왕권이 세워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다윗이 이렇게 피신하는 것을 보며 후련해한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피신길에 나와 돌을 던지며 바울을 모욕했습니다.
에이, 못된 살인자 놈아. 싹 이 거룩한 성에서 사라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놈이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니놈이 사울왕의 왕권을 빼앗아 가졌다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 놈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니의 아들에게 주시는구나. 하하하. 꼴 좋다 이놈아. 니놈은 죽어마땅하다.
시므이는 힘없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을 향해 조롱과 모욕 그리고 저주를 퍼부었지요. 하지만 그의 그런 모습은 옳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사울왕과 요나단은 물론 사울왕의 식구들을 다윗이 죽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왕권은 사울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신의 가문의 몰락에 대해 다윗을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므이의 이런 모습에 다윗의 아비새 장군이 나섭니다.
아니 저 버르장 머리 없는 놈, 왕이시여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당장에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의 목을 치겠습니다. 어서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비새. 그리 마시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 이마당에 내 아들도 아니고 사울왕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뭐 놀랄 일도 아니죠. 어쩌면 저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 책망하시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요.
다윗이 말림으로 아비새는 시므이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행들은 갈 길을 계속해서 가죠. 그런 다윗을 향해 시므이는 계속해서 욕을 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한편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압살롬을 향해 환호하며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 환영 인파 속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왕권이 영원하시기를 빕니다.
후세는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다윗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기에 압살롬은 조금 의아했지요.
아니, 그대는 후세가 아니오. 당신은 어찌 당신 친구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소? 이것이 친구에 대한 우정이 아닐 텐데요.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저는 한낱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저의 직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택하셨으니 저는 그동안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겨왔던 것처럼 이제 왕께도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오, 그런 크고 깊은 뜻이 있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후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후세에게 그렇게 압살롬 근처에서 그를 주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몰랐죠. 또한 후세가 왕을 칭송할 때는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왕이라는 호칭만 했다는 사실도 몰랐죠. 후세는 여전히 마음속에 자신의 친구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장악한 압살롬은 다윗이 걱정했던 대로 스스로 생각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 아히도벨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아히도벨님, 이제 이렇게 성에 들어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셨으니 왕이 진짜 왕이신 것을 보여주셔야지요.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다윗이 도망치며 자신의 후궁들을 성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다윗의 그 후궁들을 데려다가 동침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 왕께서 전 왕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아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레위기 20장 11절에 말씀하셨지만 압살롬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점점 아히도벨의 말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아히도벨의 꼭두각시가 되어갔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사무엘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맘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찬양하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